기독교인들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여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와 덧붙여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또한 10월 또는 11월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절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수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그 캘린더 같은 데 보면 수꽃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캘린더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수꽃이 되면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수꽃은 하나의 장소명이기도 했고 지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순꽃은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머물렀던 그 장소가 수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계절이죠. 장막절에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절에 이 성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영생의 물을 준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그 영적인 그런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막절에 이 올리브와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그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이라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계도하는 수확을 거둬서 수확 말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도 거둬서 드리는 맥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기에도 거둬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했던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11달 즈음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에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뭐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1월에 주제가 되기 원해서 우리가 관련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감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금방 이렇게 한번 읽어볼 때는 잘 오지 않는 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으셨지만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대해서 우리 익숙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이죠. 사사시대가 이제 저지들이죠. 북어부 저지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에 그 법원에 가면 판사석에 앉아있는 그 저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저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사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왕의 입장에 있었고 어떤 그런 밀리터리 포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저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일을 사사들이 했던 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서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하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일들이 기록됐던 게 이 사무엘 상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최초의 왕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사울이 세워졌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세워진 다음에 기존의 이 왕이었던 사울이 그 같은 일을 원치 않고 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일들을 벌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인생의 그 위기를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겪으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아무리 도망가도 갈 데가 없죠.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서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적국 블레셋 왕에게 가서 생존하려다 보니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벽을 긁고 침을 흘리고 그와 같은 것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왕이 경계하는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신히 생존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존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이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 세상 끝날까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으로 했던 말은 하나의 족속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또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아말렉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시고 그와 같은 또한 불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이제는 공격을 해나갑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 다소곳한데 그 뒤에서는 블레셋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말렉을 계속해서 무너뜨려가는 일을 몰래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다윗이 자기들이 이제 그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데 머물고 있었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이 아말렉에게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모든 재물 그리고 사람들 가족들 다 포로가 돼가지고 다 이제 이 아말렉에게 끌려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요 6절의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지만 이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포로가 되고 생사를 알 길이 없고 또한 그렇게 소중했던 그런 재산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러한 태도를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위기 중에 다윗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원통함과 그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뭔가 그 분노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책임이다 하고 탓하는 그런 대상을 찾고 죽이자고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 주시고 적을 추격하라 하십니다. 추격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적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한 결과 일어난 일이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 또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자, 이 구절에서 계속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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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상실했던 것을 되찾았어요. 모든 것. 어김없이 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찾은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위기에 빠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막으셨어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도 목숨을 같이 나누겠다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혼란 속에 빠지기 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을 때 하는 일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도리어 가장 어두운 바닥까지 치는 상황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도록 또 그렇게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서 외쳐야 했던 건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외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을지 모르나 다윗은 분명히 그들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음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승리해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외침으로 행진한 모습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혹시 그게 어느 부분인지 기억을 하실 수 있나요? 서신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세에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세력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예수의 군사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감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일에 이 골로새서의 그림자처럼 일어난 일이 다윗과 부하들이 아말렉을 섬멸하고 당당히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도 불가능한 싸움도 다 극복하고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 후 진행되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진실 앞에서 우리도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고백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갈등이 깃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근면했기에 내 인생에 전리품과 수확과 진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생각이 커가면 그에 따라 이어지는 생각이 이런 것이죠. 내 것이니까 그 소유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신 그 본문의 사무엘상 30장 21절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되도록 한 말씀이 그 군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 때 모든 그런 경쟁 속에서 나의 이윤을 가장 최대한대로 창출해내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보호받는 그런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확을 거뒀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예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체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상위의 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체제인데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삶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했지 이렇게 수고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하고 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 중에서 줄 것은 아주 줄여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실제 행동과 결심과 결의와 결정 속에는 바로 이렇듯 그저 세상의 시스템을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또 사는 시대가 그런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악하고 야비한 일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우리는 이와 같은 트랩에 걸리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고 야비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나눠서 파워포인트를 좀 두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거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 사람에게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것인데 물건은 네 것으로 하고 영혼은 내 것이니 도로 찾겠다고 하시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포함한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같은 믿음의 깨달음, 그런 믿음의 인지가 생긴 사람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한 말이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의 전리품과 그들의 승리,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 그리고 추격할 수 있도록 또한 기가 막힌 그런 기적적인 만남이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힘이 되신 그 모든 일,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부하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리품도 모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승리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과정 속에서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200여 명이 너무도 그들이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우리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짓을 하고 게으르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나는 내가 수고했고 너는 수고하지 않았으니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나는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이게 이해가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왜곡돼서 말하는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주의 속에는 똑같이 나누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장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분위기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았던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평생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으면 외적인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외적인 표현이 몫을 나누는 일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처럼 살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자칫하면은 내가 중심된 생각, 나의 이익과 연관되어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가 쉬워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그런 일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위기를 맞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보인 태도들을 우리가 경계를 삼도록 말씀을 이제 할 때, 그게 그냥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한번 일어났던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사는 현실 속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가족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직장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 앞에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으로 매이지를 않고 하나님 은혜로 매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 때문에 서로를 또한 기뻐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